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성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대성동 본당 보좌 최성욱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 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비싼 순나르드 향유를 발라드립니다. 예수님의 발에 정성껏 향유를 발라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인터넷 신문기사를 하나 찾게 되었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냄새나는 노숙인 발에 핸드크림 발라준 천사 찾습니다 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 2월 26일에 인천공항 노숙인이 지하철에서 겪은 선행에 대해 알리는 내용이었는데요. 노숙인은 이날도 어김없이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아침밥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추운 날씨에 길을 나서는 것도 힘들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는 봉사자들을 떠올리며 첫 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요. 눈을 잠시 감고 있던 찰나에 누군가 자신의 손과 발을 만지는 것에 놀라 눈을 떴다고 합니다. 40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핸드크림을 발라주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도 이러한 대접을 받아본 적 없었던 노숙인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 여성은 자신이 입고 있던 하얀색 점퍼를 건네주고 호련히 떠났는데요. 그 점퍼에는 핸드크림과 만원짜리 지폐 두 장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손과 발에 정성껏 핸드크림을 발라주고 심지어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마저 건네주었던 의인을 만난 노숙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외면과 무시를 당했다 하더라도 핸드크림을 발라준 여성의 선행에 따스한 감동과 더불어 계속해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파스카 축제가 시작하기 6일 전에 라자로의 집이 있는 베타니아로 가셨습니다. 파스카 축제의 시작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자신의 순환과 고통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당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지 알고 계셨죠.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착잡한 마음을 지니셨을 예수님께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는 그분의 발에 향유를 발라드립니다. 그 당시 나르드 향유는 임금의 잔치상에 쓰이거나 혼인을 앞둔 신부에게 쓰이기도 하였고 또 죽은 사람에게 예를 표현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당시 비싼 물품이었던 나르드 향유는 귀하고 소중한 이에게 쓰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나르드 향유를 자신의 발에 발라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따스한 감동과 또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힘과 지지를 받으셨으리라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 봅시다. 누군가에게 따스한 감동과 응원을 하며 힘을 보태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부정하고 미워하며 시기와 질투로 상대방의 힘을 빼앗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발라드린 마리아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소속 사제들과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이 걸으셔야 할 십자가의 길에 응원과 지지를 하기는커녕 이러한 상황을 부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거룩한 주간인 성주간에 가족과 이웃에게 따스한 감동을 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계속해서 걸어갈 희망을 안겨주는 희망의 순례자가 함께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노숙인이 핸드크림을 발라준 여성을 통해 희망을 안고 계속 나아갔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순나르드 향유를 발라준 마리아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나간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삶을 통해 모두가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감동과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삶을 살아가길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아멘.
1분 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만물을 지배하고 관리하며 사용하여 발전된 세계로 만들어 나갈 능력자인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입니다. 육체는 생물의 생태 원리에 따라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것이며 영적 개체인 영혼은 육체와 결합하여 인간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없는 육체를 가지고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체라고 부릅니다. 육체와 결합되지 않은 영혼 역시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존재를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의 세계와 관련을 갖고 물질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하는 이야기. 포르체에서 펴낸 김종필 신부님의 묵상집 눈물로 씻어낸 가슴에는 새로운 꽃이 피어나리 가운데 스스로의 빛. 세탁된 빨래를 건조기에 넣었습니다. 양손가락 끝으로 머리를 가볍게 툭툭 치면서 잔디정원과 자갈길을 맨발로 거닐었습니다. 오후 산책길에 연못가에서 잠자리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양과 빛깔의 잠자리였습니다. 자색, 연자색, 홍자색의 다양한 꽃을 피우는 한 무더기의 수국이 잡초 사이에서 초롱초롱한 눈빛같이 꽃잎을 빛내면서 한낮의 태양빛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연일 내린 장맛비에 씻긴 앞들의 잔디는 녹색빛으로 반짝이며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밝은 곳이 가장 어두운 곳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나니 그것은 스스로의 빛으로 보지 않고 외부의 조명에 현혹될 때입니다. 예컨대 누구로부터 칭찬이나 찬양, 섬김이나 인정받기를 바라는 기대가 맞아떨어질 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장 어두운 곳이 가장 밝은 곳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나니 그것은 외부의 조명을 전혀 기대할 수도 없어서 스스로의 빛으로 보고자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아니겠는가 합니다. 그대가 만일 그대 자신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온전히 놓아줄 수 있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 만드는 집에서 펴낸 권영호의 그대 한 입, 나 한 입 가운데 지리산의 초대. 밖에 초대를 받아서 지리산 자락 산청의 다원에 갔습니다. 산만 깊은 줄 알았더니 길도 함께 깊어서 실타래가 풀어지듯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산청의 차밭은 가파른 벼랑 같은 경사지 돌틈으로 뿌리를 내려 향기를 길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확이 끝나고 시즌이 마감된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초대해준 분의 이야기로는 똑똑 찻잎을 따는 소리가 그렇게 좋다는군요. 건너편 계곡의 물소리와 바람소리와 새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면 찻잎을 따는 일은 일이 아니라 더할 수 없는 호사로 여겨지기도 한다네요. 해차 한 잔을 받았습니다. 찻잔 바닥에 사랑이라는 글자가 포근하게 마음을 사로잡는군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따뜻하게 손끝에 와닿는 찻잔 속에 하늘도 창문도 함께 잠겨있네요. 잠긴다는 말 참 좋죠. 지리산 자락에 잠긴 다원에서 실바람처럼 부드러운 녹차 향기에 한 번 더 잠겨갑니다.
제5주일의 복음 환호성입니다. 시편 117장 16절 내용인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일으키셨도다. 주님의 오른손이 큰 일을 하셨도다. 알렐루야를 노래합니다. 복음 환호성 하나님의 오른손 덱스테라 데이라는 곡 들으시며 월요일 성음악 산책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대승과 부활제 오주열의 복음 환호성 알렐루야 하나님의 오른손 덱스테랍 데이 감상해 보셨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3부에 있는 소프라노 아리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면 누가 적으로 나서겠는가 라는 곡 소개해드립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이 여러분의 건강한 뉴질랜드 생활을 응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한의사 뉴질랜드 한의사협회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한동안 폐렴을 앓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퇴원한 지 꼭 2주 만인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신도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교황은 올해 가톨릭 희년을 기념하는 특별 미사가 열린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 예고 없이 등장했습니다. 휠체어에 탄 교황은 코에 호흡용 튜브를 꽂은 모습이었습니다. 교황은 광장 중심에 설치된 제대로 향하며 손을 흔들어 보였고 신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교황은 모두에게 좋은 일요일이 되기를 이라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2월 14일 이탈리아 로마의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폐렴 치료를 받았으며 37일 만인 지난달 23일 바티칸으로 복귀했습니다. 퇴원 당시 제멜리 병원의 세르조 알피에리 외과과장은 회복을 위해 최소 두 달간의 휴식과 재활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외부인 접촉과 공식 일정을 삼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교황이 즉흥적인 성격인 데다 사람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만간 외부 활동이 재개될 수 있다고 예상했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공공 부분에서 AI가 널리 사용 중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AI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공공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서비스 노조는 9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의 55%가 자신의 직장에서 AI가 사용되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45%는 개인적으로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를 사용하는 직원의 대다수는 업무 지침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사용에 관한 정책이 직장에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으며 45%는 해당 정책이 존재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직원들이 업무 보조 수단으로서의 AI 사용에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의 역할이 대체되거나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는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절반 이상이 AI를 통해 서비스가 간소화되고 대중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AI가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고 채용 및 승진 결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으며 이에 대해 68%가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도구는 ChatGPT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41%가 이 시스템을 사용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주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국방장관은 미국은 현재 약간의 혼란 상태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라며 정부가 발표한 120억 달러 규모의 국방력 강화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초 콜린스 장관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전략적 국방 계획을 공개했으며 이후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국방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퍼 럭슨 총리는 세계적인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현재의 군사 지출이 단순히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향후 8년 내에 GDP 대비 2% 이상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계획은 뉴질랜드가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전략적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콜린스는 중국은 과거에도 지금도 뉴질랜드의 좋은 친구였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태평양 지역에서 보고 있는 것은 많은 경우 원치 않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안 인근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태즈먼 해에서의 실탄 훈련은 비정상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활동의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콜린스 장관은 미국은 정기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며 문제는 중국이 이런 일을 44년 만에 처음 했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사전 통보도 없이 여러 국가의 영공을 가로질러 국가들이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지정학적 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호주가 참여 중인 오커스 협정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콜린스 국방부 장관은 뉴질랜드가 현재 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커스의 두 번째 축에 참여할 가능성과 관련해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각은 적절한 시점에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내각에 이 문제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리스 장관은 이번 국방계획에서 사이버 안보를 위해 1억에서 3억 뉴질랜드 달러가 배정된 것을 옹호하며 이 예산은 공격적 사이버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국방력 강화 계획에서는 중국이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중국의 단호한 전략적 목표 추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경쟁의 주요 요인이며 중국은 자국의 국력을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이는 국제 규범과 타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군사 역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매년 20억 달러 이상이 숙박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오클랜드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세입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에드워드 이유 부교수와 닥터 윌리엄 청 박사는 숙박 보조금을 받는 오클랜드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과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그렇지 않은 가구와 비교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 보조금이 주거비를 크게 개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임대료로 지출했습니다. 2023년 중간소득 계층에서 숙박보조금을 받는 세입자는 소득의 35.65%를 임대료에만 집출한 반면 지원금을 받지 않는 세입자는 25.85%에 그쳤습니다. 코어로직 데이터에 따르면 임대료는 소득에 비해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최근 업데이트에 따르면 중간 가구 소득 대비 중간 임대료 비율은 28%로 5년 전 26.4%, 10년 전 25%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코어로직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켈빈 데이비스는 임대와 구매 모두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이 전체 비용을 상승시키는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정부가 주택 프로그램을 검토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주택 지원의 한 형태로 숙박 보조금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이번 주에 장관들이 숙박 보조금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장 잘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업 부문은 확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글로벌 변동성으로 인해 전망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뉴질랜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0.9포인트 하락한 53.2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50 이상의 수치는 해당 부문의 성장을 나타냅니다. 생산과 고용은 증가했지만 지난달에는 수요 지표로 볼 수 있는 신규 주문이 부진했습니다. 비엔제사 수석 경제학자 더그 스틸은 뉴질랜드의 가장 큰 두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 점점 더 격화되는 가운데 수요에 대한 전망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조업체들이 더 높은 생산량과 더 많은 고용을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스틸은 말했습니다. 여전히 50선을 밑돌고 있어 신규 주문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의 조치가 있기 전인 3월의 수치로 향후 수요 부족에 대한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스틸은 PMI 데이터가 2025년 1분기에 제조업 경제 생산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서머타임 종료 후 첫 주에는 전국의 부동산 경매장이 분주했으며 인테레스타 시오다렌젯은 한 주 동안 508건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하며 전주 445건에서 증가했습니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 중 176건이 매매돼 전체 판매율은 3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몇 주 동안 36%에서 37%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판매된 부동산 중 37%는 정부 고시 가격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주는 방학이 시작되고 부활절 연휴로 인해 한 주 동안 거래가 다소 한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104%의 고율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국 제품에 대한 보복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세금을 50% 인상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리스크에 민감한 자산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급락했지만 월요일 거래 중 일부 회복세를 보였으나 정오를 지나며 다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나타냅니다. 뉴질랜드 달러는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0.55 US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팬데믹 시대의 저점인 0.5US달러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글로벌 무역과 리스크 감수 성향, 시장 상태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호주 달러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뉴질랜드 달러도 유로와 파운드에 대해 큰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금리를 3.5%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 불확실성 및 세금 문제로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리스크에 민감한 자산들인 뉴질랜드 달러는 더욱 큰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역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일부 지역에 간간이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준선, 아나운서 이선재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AC마트, JP 에듀케이션,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연 신부입니다. 한 주간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산책을 하다 보면 한겨울의 나무와는 달리 조금씩 변화하는 나무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씩 봄을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준비하다가도 금세 추워진 날씨에 움츠러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하는 자연을 보면서 그 안에 놓여있는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나무의 변화를 이끄시고 내가 그 나무의 변화를 보고 하느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지, 없던 나를 잊게 하시고 없던 세상을 잊도록 만드신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느님의 힘에 대해서도 경외감까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느님의 권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지신 이 힘, 권능이,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 예언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을 토대로 하느님의 권능에 대해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권능에 대해서 좀 생각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할까 해요. 하느님의 힘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힘을 드러내고 계실까요? 자연스레 하느님의 힘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 중에 만나는 소위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행동들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정의를 내려보자면 힘을 가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의 자유를 제약해서 특정한 목적을 향하도록 정향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힘, 뭐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러한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한 권위는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내 자신을 지켜주고 서로 조율해 주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예를 들어보자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군복무라던가 아니면 가족의 윤택한 생활,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회사에서 정해진 시간에 나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 그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겠죠.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 내가 하는 일에 정성을 쏟는 이유는 그 기관, 그 단체에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여한 그 권위는 바로 나의 윤택한 생활이나 나의 가정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권위들, 힘들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이 우리가 이해하는 하느님의 권능, 하느님의 능력, 힘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가지신 힘도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합니다. 당연히 일정 부분 맞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죠. 교회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들, 그 가르침의 권위들이 그렇습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자유를 일정 부분 양보해야 되는 가르침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혼인법에 따라서 혼인을 해야 하고 또 세례받은 신자로서 주일미사나 정해진 때에 성체를 영하고 미사에 참례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재정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 들이 바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교회의 힘, 권위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이해가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의 권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힘도 또한 세상의 권위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그 힘은 다름 아닌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입에 단 것은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계속해서 너무나 단 사탕을 계속해서 먹기만 하고 있다면 어떤 부모라도 신경 써서 좋은 습관으로 바꿔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아이의 자유를 단 사탕을 먹지 못하게 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그 부모가 못됐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 부모가 사랑으로 그 아이를 성장시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교회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르침들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야기할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권능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자유가 나의 행복이고 나의 삶에 득이 되도록 나의 자유를 성장시키고 정양시키는 하느님의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느님에게서 누군가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가치들이나 움직임들이 나쁜 것으로 느껴지겠죠. 이냐시오 성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의 입금은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하느님의 옥죄임,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권능은 사실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겼다고 해서 우리가 구속되거나 죄지어서 판사님한테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느님은 이미 우리들 중 누구의 자유도 제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이라면 세상의 많은 고통과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느님의 권능, 하느님의 힘은 세상의 권능과는 거꾸로 자유를 주시고 자유로 이끄시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유로 이끄시는 힘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에게 선사하신 그 자유로움은 그 자유를 토대로 당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마저도 하느님께서는 말 그대로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 누구도 억압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힘, 사랑으로 이끄시는 힘이 바로 하느님의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프랑스와 바리옹 신부님의 말씀이 이런 하느님의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권능은 사랑일 뿐이다. 정확히는 하느님은 사랑일 뿐이며 바로 이 사랑이 전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의 능력이고 권위이고 힘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며 내어주고 희생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십자가를 닮은 그 힘이, 그 무력한 권능이 바로 하느님의 권능이고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 힘과는 다른, 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 흔적을 알아볼 수 있는 그 힘이, 그 사랑의 원천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고 권능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볼 다니엘 예언서 7장 9절부터의 이야기가 자칫하면 세상에서의 권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으로 그것을 오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묵시 문화적 배경에서 쓰여진 이 7장은 심판에 대해서 이끌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사심판과 공심판을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심판을 우리가 벌받을 그 순간, 그것이 결정되는 그때라고 오해해서 두려워할 수 있겠는데, 말씀드렸던 하느님의 권능은 사랑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보신다면 하느님께서 이끄실 그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관으로 서실 그때는, 그 심판은 바로 사랑의 심판일 뿐일 겁니다. 다니엘서의 7장 9절에서 14절의 어휘들을 보게 될 텐데 매우 무섭습니다. 엄하거든요. 법정이 열린 것처럼 굉장히 공적인 어휘들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이, 상징 언어들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느님의 권능은 사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묵시 문학의 개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예언서를 묵시 문학이라고 그리고 그 안에 지혜 문학이 좀 섞여 있어서 그것의 조합물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은 기원전 160년경에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에는 그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의 마카베오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그때 일어났겠죠.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의 권력과 힘이 유다인들을 억압하고 휘두르던 그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본문들이 그때의 혼란한 상황들을 표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역사적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있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인 것처럼 묵시문학의 언어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문학적 이야기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히브리 말이랑 히람 말, 그리스 말 두 언어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각 부분들이 구분구분되어 있는 본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해적인 상황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쓰여졌고 그 가운데에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그 개관적 배경에서 다니엘서의 본문의 어휘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다니엘서는 그 지혜문학적 배경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다인들이 익숙했던 학가다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학가다 문학이 표상하고 있는 그 교훈적 이야기와 마지막 때에 대해 다루고 있는 묵시적 이야기들이 잘 조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묵시 문학의 그 태동, 묵시문학이 어떻게 유다교 안에서 태동하게 되었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미리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묵시문학이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가 계속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자체를 이 묵시문학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묵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전쟁의 상황, 박해의 상황, 고난의 상황, 별이 떨어지고 구름이 짙어지고 하는 그 온갖 자연재해와 일어나는 이런 언급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간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들이거든요. 어딘가에서 늘 항상 전쟁이 있어 왔고 어딘가에서 자연재해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가슴 아프게도요. 하지만 그때 바로 그러한 재앙에 대해 묵시문학은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희망에 대해 생각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망이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 복음서의 묵시문학적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요한 묵시록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신앙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큰 울림과 복음적 가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모든 고통과 박해에서도 희망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을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이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나왔다. 그분은 시중드는 이가 백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퍼졌다. 그 뒤에 그 뿔이 떠들어대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나는 그쪽을 보았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적 특징이 본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실 7장부터 이러한 묵시문학적 배경의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출발이 됩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유다교의 전통이 아니라 유다교에서 원래 있었던 그 예언적 전통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환시를 체험하는 본인 당사자와 그가 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는 환시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언서들에서도 이렇게 예언자 본인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를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청자에게 있는 그대로 인용해서 전하고 있는 본문도 우리가 예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묵시문학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환시를 체험하는 본인과 환시의 내용, 그리고 환시 내용을 전해받는 바로 우리들의 관계가 이 본문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자연스레 종말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좌절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시간적으로 맨 마지막 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에, 그 완성의 때에 일어날 일을 환시의 내용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전하고 있거든요. 상징적인 언어로서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배경에서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죠. 당시에 적나라하고 직접적인 이야기들로 표현했을 경우 그때 그 환시자, 그 교회를 박해하고 있던 유다교의 사람들을, 유다인들을 박해하고 있던 실제 권력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또 다른 박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갈등을 피해 보다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더해 시간적 속성을 뛰어넘어서, 현세적 속성을 뛰어넘어서 상징적인 언어로 신비적인 요소를 빌려와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축약해서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절과 13절에서 보다라는 동사 이야기가 눈에 띕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은 들은 내용이 아니라 공감각적으로 듣고 보고 여러 가지 감각을 활용해서 그 현장에 놓인 것처럼 그 순간을 청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9절에 이야기하는 나, 내가 보고 있는 데에는 그 사람은 옥좌에 앉으신 연로하신 분을 보고, 그리고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백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로하신 분과 그분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당연히 연로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는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고 암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묵시문학의 어떤 특징적인 어휘인데 상징과 암시로서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보는 행위에 대해 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본다는 것은 어떤 행위일까요? 능동적인 행위죠. 어떤 사항을 볼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보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능동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본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수동적인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무언가가 놓여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보려 해도 볼 수 없거든요. 아, 자연에 가서 바다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바다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능동적인 보는 행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본다는 것, 보는 행위는 능동적인 주체적인 행위이지만 필연적으로 주어짐, 받아들여지는 행위, 바로 수동적인 태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볼 것이 있다 하더라도, 볼 것이 이미 내 앞에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것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구약의 예언자들, 그리고 스스로를 꿈꾸는 자, 뭐 환시자라고 불렸던 이 예언자들의 예언 행위,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신탁을 받는 그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환시를 체험한 이 묵시문학적 배경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보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은 못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수동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이 보도록 이끌림 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된 비밀을 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메신저, 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언자들과 이 환시자에게 있어서 하느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수동적으로 본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 능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이중적인 신원의식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읽고 있는 다니엘서에도 이러한 신원의식이 잘 전제되어 있어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연로하신 분은 하느님을 의미하는 암시하는 그 상징적인 어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둘러싼 시중두는 이가 백만이고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이들은 하느님의 위엄을 상징하고 하느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상징적 어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수많은 이들이 하는 것은 단 한 분, 연로하신 분을 시중 들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토록 권위 있으시고 능력 있으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어휘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분의 위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암시하는 유다교적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서술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0절의 마지막에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퍼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펴진 책들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펴진 책들이 바로 사람들의 공과 선행과 악행을 적은 무언가라고 다른 성서 본문에서 그 예를 찾습니다. 시편 56장 9절이거나 아니면 이사야연서 65장 6절이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펴진 책들은 사람들의 선행과 악행에 대한 기록이고 그것에 따라 바로 법정이 열렸다라고 추정하게 한다는 거죠. 바로 심판이 그러하겠죠.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내용에서 바로 이 심판에서 주체적인 심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은 자연스레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모아진다는 것을 13절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나타나셔서 하느님으로 암시되는 연로하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서 무언가를 하시게 됩니다. 14절에 따르면 모든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서 모든 민족들이 그분을 섬기게 되고 영원의 통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교 신자, 가톨릭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분께서 연로하신 분, 바로 하느님을 대신해서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알아보고 있어요. 다니엘서 13절에서는 이 사람의 아들 같으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지만 다니엘서는 메시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메시아께서 하느님과 같은, 하느님과 비슷한 권능을 지니신 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구름을 타다라는 것은 신적인 권능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구름에 대한 표상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구름에 대한 신적 이야기들, 하느님은 구름을 타셨어라고 하는 이 성서의 이야기들은 성서의 저자들이 발명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서에서 누차례 이야기하는 여러 금령들에서 말하는 이방신, 바알 신앙과 관련 있는 이야기예요. 바알 신은 언젠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깊게 말씀을 드릴 텐데 농경 문화에서 탄생한 신이기 때문에 비, 불, 천둥, 자연현상을 제어하는 신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바알 신을 어떻게 불렀냐면 구름을 탄 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맥락에서 보았을 때 하늘의 구름을 타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하느님께서 그 이방신이 가진 것 같은 그 권능을 사실은 유일하게 하느님께만 유보된 권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느님만이 바로 하느님이시다라고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특히 사람의 아들의 다시 오심, 재림을 서술할 때에 마르코복음 14장 6절 절이라던가 마태오복음 24장의 내용과 이렇게 중첩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나중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설득력은 좀 떨어집니다. 실제로 8절까지의 내용에서 네 짐승에 대해서, 네 마리의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부터 갑작스럽게 사람의 아들 같으니 그리고 연로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논리적 서술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마지막 법정의 심판에 대해서 주제가 확 바뀌니까 누군가가 이 상관없는 이야기를 넣었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 본문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합니다. 서술이 비논리적으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시문학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문학적 기법인데 묵시라고 하는 특정한 비밀을 드러내고자 그러한 목적에서 출발한 기법인 겁니다. 그 비밀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수수께끼를 풀어가듯이 신비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문학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신학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사가 중간에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것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 본문의 예언적 내용이구나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해석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거든요.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토대로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그 하느님의 권능, 사랑이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랑이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심판, 그리고 교회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사심판과 공심판은 오직 이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일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사랑이 우리가 삶 동안 품어왔던 모든 재앙과 이야기들, 사건들과 실패들, 그리고 바람들과 갈망들을 이 사랑만이 품어주고 드러내 줄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옥죄이고 두렵게 하지만 그 우리가 기다려온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날 그때 그 공간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나를 내 자신을 스스로 마주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살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꽤나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드러날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살면서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심판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했던 수많은 잘못과 실수들을 잘 압니다. 남들이 아무리 칭찬한다 할지라도 또는 결과와 열매가 잘 맺어졌다 할지라도 나만 알고 있는 숨겨진 의도도 나는 알고 있고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버린 나의 이기심과 교만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과연 하느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하느님 앞에 중요할까요?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중요할까요? 우리와 하느님의 간극을 생각한다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느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고 사랑이신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잘못,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죄는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울고 떼쓰는 것을 보고 부모가 가질 그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닮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심판 때 우리가 마주할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권능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뿐일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신지라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야기하는 심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 사랑이 심판하는 거겠죠. 사랑에 익숙했던 이들은 살면서 사랑에 익숙했던 이들은 그 사랑에 다시금 기댈 것이고 그 사랑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또다시 살면서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랑을 저버리는 선택을 할 겁니다.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영원히 그 사랑을 멀리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지옥이고 연옥이고 천국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심판되고 이루어진다는 것 이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하느님의 권능,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하시면서 이 다니엘서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 그 살인자를 처형해야 한다. 그러나 증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에 처하지 못한다.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살인자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대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너희는 살인자가 도피성읍으로 피신하였다가 사제가 죽으면 고향에 돌아와 살게 해주는 대가로 대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덩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땅에 피가 흐르면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속죄될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땅을 너희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36장 여자 상속인의 혼인. 요셉 자손의 시족들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키르의 아들인 기랏 자손의 시족들에 속하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수장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말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주님께서는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라고 나리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는 우리의 동기 출르팟의 상속 재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주님께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가게 되면 그들의 상속 재산은 우리 조상들의 상속 재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상속 재산에 보태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속 재산의 몫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희년이 돌아온다 하여도 그들의 상속 재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상속 재산에 보태져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의 상속 재산에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가 하는 말이 옳다. 출로팟의 딸들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러하다. 그들은 저마다 눈에 드는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다. 다만 자기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시족으로 시집가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속 재산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의 상속 재산에 붙어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가운데에서 상속 재산을 이어받은 딸은 누구나 자기 아버지 지파의 시족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시집갈 수 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이어받게 해야 한다. 상속 재산은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은 저마다 자기 상속 재산에 붙어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출로밧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출로밧의 딸들 곧 마홀라, 티르차, 호글라, 밀카, 노아는 모두 사촌 오빠들에게 시집갔다. 이렇게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시족에게 시집갔으므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 그들 아버지 시족의 지파에 남게 됐다. 이는 주님께서 예리코 앞 요르단 강가의 모압 벌판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규들이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JL 파트너 이정규 회계사 JP 에듀케이션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공공 부분에서 AI가 널리 사용 중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숙박 보조금이 세입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한국에 파견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71년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프랑스 출신 두봉 레나도 주교가 지난 10일 선종했습니다. 천주교 안동교구에 따르면 두봉 레나도 주교는 지난 10일 오후 7시 40분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6일 뇌경색으로 앙동병원에서 긴급시술을 받은 후 치료 중이었으나 끝내 기다리던 신자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봉 주교는 1929년 프랑스 오를레앙의 가톨릭 신자 가정에서 5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21세에 파리 외방청교회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1953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12월 한국에 파견돼 5월까지 파리 외방정교회 한국 지부 신부로 재직했습니다. 이후 대전 대흥 동천 천주교회 보좌 신부로서 10년간 사목했습니다. 1969년부터는 교황 바오로 6세부터 주교 서품을 받고 초대 안동 교구장으로 취임해 약 21년간 교구를 이끌다 1990년 12월 퇴임했습니다. 두봉 주교는 가난한 교회를 내걸고 평생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힘썼고 농민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그가 안동교구장으로 재직하던 중 경북 영주시에는 한센병 환자 치료를 위한 다미안 의원이 개원했고 가톨릭 농민의 안동교구연합회도 창립됐습니다. 2019년 12월에 한국에 온 지 65년 만에 한국 국적을 얻었던 그는 옛날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국적을 따려면 이전 국적을 버려야 한대서 거부했더니 추방 명령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정식적으로 국민으로 인정받아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감격했던 바 있습니다. 천주교 안동교구는 안동시 소재 목성동 주교자 성당에서 두봉주교의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장지는 예천군 소재 농은수련원 내 성직자 묘원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공공 부분에서 AI가 널리 사용 중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AI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공공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서비스 노조는 9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의 55%가 자신의 직장에서 AI가 사용되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45%는 개인적으로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를 사용하는 직원의 대다수는 업무 지침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사용에 관한 정책이 직장에 존재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12%에 불과했으며 45%는 해당 정책이 존재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직원들이 업무 보조 수단으로서의 AI 사용에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의 역할이 대체되거나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는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절반 이상이 AI를 통한 서비스가 간소화되고 대중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AI가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고 채용 및 승진 결정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으며 이에 대해 응답자의 68%가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도구는 ChatGPT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41%가 이 시스템을 사용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주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국방장관은 미국은 현재 약간의 혼란 상태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라며 정부가 발표한 120억 달러 규모의 국방력 강화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초 콜린스 장관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전략적 국방 계획을 공개했으며 이후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국방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세계적인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현재의 군사 지출이 단순히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향후 8년 내 GDP 대비 2% 이상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방 계획은 뉴질랜드가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전략적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콜린스는 중국은 과거에도 지금도 뉴질랜드의 좋은 친구였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태평양 지역에서 보고 있는 것은 많은 경우 원치 않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인근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태즈만해에서의 실탄 훈련은 비정상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활동의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콜린스 장관은 미국은 정기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며 문제는 중국이 이런 일을 44년 만에 처음 했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사전 통보 없이 여러 국가의 영공을 가로질러 국가들이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지정학적 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호주가 참여 중인 오커스 협정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콜린스 국방부 장관은 뉴질랜드가 현재 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커스의 두 번째 축에 참여할 가능성과 관련해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각은 적절한 시점에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며 내각이 이 문제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장관은 이번 국방계획에서 사이버 안보를 위해 1억에서 3억 뉴질랜드 달러가 배정된 것을 옹호하며 이 예산은 공격적 사이버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국방력 강화 계획에서는 중국이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중국의 단호한 전략적 목표 추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경쟁의 주요 요인이며 중국은 자국의 국력을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이는 국제 규범과 타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군사 역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이 여러분의 건강한 뉴질랜드 생활을 응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한의사, 뉴질랜드 한의사협회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매년 20억 달러 이상이 숙박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오클랜드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세입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에드워드 이오 부교수와 닥터 윌리엄 창 박사는 숙박 보조금을 받는 오클랜드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과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그렇지 않은 가구와 비교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 보조금이 주거비를 크게 개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임대료로 지출했습니다. 2023년 중간소득계층에서 숙박보조금을 받는 세입자는 소득의 35.65%를 임대료에만 지출한 반면 지원금을 받지 않는 세입자는 25.85%에 그쳤습니다. 쿠얼로직의 데이터에 따르면 임대료는 소득에 비해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최근 업데이트에 따르면 중간 가구 소득 대비 중간 임대료 비율은 28%로 5년 전 26.4%, 10년 전에 25%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쿠얼로직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켈빈 데이비스는 임대와 구매 모두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이 전체 비용을 상승시키는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정부가 주택 프로그램을 검토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주택 지원의 한 형태로 숙박보조금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이번 주에 장관들이 숙박보조금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장 잘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업 부문은 확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글로벌 변동성으로 인해 전망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뉴질랜드 비즈니스 뉴질랜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0.9포인트 하락한 53.2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50 이상의 수치는 해당 부문의 성장을 나타냅니다. 생산과 고용은 증가했지만 지난달에는 수요 지표로 볼 수 있는 신규 주문이 부진했습니다. 비엔젯의 수석 경제학자 더그 스틸은 뉴질랜드의 가장 큰 두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 점점 더 격화되는 가운데 수요에 대한 전망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조업체들이 더 높은 생산량과 더 많은 고용을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스틸은 말했습니다. 여전히 50전을 밑돌고 있어 신규 주문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의 조치가 있기 전인 3월의 수치로 향후 수요 부족에 대한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스틸은 PMI 데이터가 2025년 1분기에 제조업 경제 상산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서머타임 종료 후의 첫 주에는 전국의 부동산 경매장이 분주했으며 인터레스다 시오다 렌젯은 한 주 동안 508건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해 전주 445건에서 증가했습니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 중 176건이 매매돼 전체 판매율은 3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몇 주 동안 36%에서 37%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판매된 부동산 중 37%는 정부 고시 가격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주는 방학이 시작되고 부활절 연휴로 인해 한 주 동안 거래가 다소 한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104% 고율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국 제품에 대한 보복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세금을 50% 인상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리스크에 민감한 자산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급락했지만 월요일 거래 중 일부 회복세를 보였으나 정오를 지나며 다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나타냅니다. 뉴질랜드 달러는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0.5US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팬데믹 시대의 저점인 0.5US달러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글로벌 무역과 리스크 감수 성향, 시장 상태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호주 달러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뉴질랜드 달러도 유로와 파운드에 대해 큰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금리를 3.5%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 불확실성 및 세금 문제로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리스크에 민감한 자산들인
뉴질랜드 달러는 더 큰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연료 가격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 휘발유 가격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이 바뀌는 관세 정책 여파로 인해 원유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주유소 가격 비교 웹사이트인 게스피의 대표 마이크 뉴턴은 4월 초에는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꽤 가파른 하락의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물론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영향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많은 부분이 아직은 추측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면서 하락세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턴은 또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휘발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동시에 오펙은 공급을 늘리고 미국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 이 모든 것이 삼중 타격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버거슨 인터미디엇 스쿨은 다음 달 정부 예산안에서 학습 지원을 위한 예상 증액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퍼스에 위치한 이 학교는 추가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마련 행사를 계획 중이며 사이먼 케니 교장은 이것은 학교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케니 교장은 전체 학생 중 약 39%가 ADHD나 자폐증 등 신경 발달 관련 조건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정부의 지원금보다 3배에서 4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매년 약 13억 달러를 학습 지원에 사용하고 있지만 수요는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노조인 NZEI 테리우 로아는 향후 5년간 25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구하며 이 같은 투자가 없으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까지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80%가 읽기, 쓰기, 수학 기준을 충족하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리카 스탠퍼드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한 우려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몇 주 내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일부 전자제품을 갑자기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이폰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며 관세로 인해 가격이 최대 $350 오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애플 주가는 11%를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 20개의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를 면제했고 아이폰은 기존 20% 관세는 적용되지만 125%의 상호관세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동안 관세 면제 정책을 부정해온 트럼프가 시장의 불안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섰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중 관세 정책의 첫 완화로도 평가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산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오늘 14일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예고했으며 잦은 정책의 변화는 트럼프가 느끼는 경제 부담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전 세계의 긴장감이 고조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8년 만에 미국과 이란은 고위급 핵 협상을 재개했으며 첫 만남에서 이란 외무장관은 차분하고 긍정적인 분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측도 즉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테니 경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트럼프는 이란의 평화적 핵 개발도 인정하지 않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제재에 대응해 이란은 우라늄 농축도를 무기급에 가깝게 높여왔으며 협상 직전까지 트럼프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아직 양측의 입장차는 크지만 이란은 경제 회복이 절실하고 미국은 중동 개입을 줄이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어 이해관계가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양국은 오는 19일 협상을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년간 애플은 인도에서 약 220억 달러 규모의 아이폰을 생산하며 전년 대비 6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세계 아이폰 생산의 약 2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상호 관세 방침을 밝힌 이후 인도산 아이폰은 미국 수출에 집중됐고 애플은 전 세계 6대를 동원해 약 150만 대를 미국으로 수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12일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등 주요 IT 제품을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는 아이폰 가격 급등과 기술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인도산 아이폰에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중국산 아이폰은 여전히 2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블룸버그는 조만간 다른 형태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 내수 업종으로 꼽히는 숙박, 음식점업이 통계 집계 이래 전례 없는 장기 불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부진이 전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국내 정치적 혼란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자영업 위기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2월 숙박 음식업 생산 지수는 103.8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생산 지수는 숙박 음식점업의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비스업 생산지수입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작년 1월만 제외하고는 내내 감소했습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전달보다 3% 줄어 202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작년 연말 항공기 사고,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올해는 조기 대선, 미국의 막무가내식 관세 폭탄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는 더 약해지고 있어서 내수 부진이 고용 위기로 악순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소비 부진이 계속된 상황에서 미국 관세 폭탄으로 기업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숙박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더 강한 자영업 불경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어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2원 0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0원 36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3원 72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역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일부 지역에 간간이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아나운서의 김춘선, 아나운서의 이선재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ilo.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JL파트너스 이정규 회계사,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더 빌리지 마켓 탤런스빌 쇼그라운즈 안내입니다. 매월 셋째 일요일에 열리는 월례 이벤트입니다. 다양한 노점, 라이브 음악, 어린이를 위한 무료 페이스 페인팅, 헤어 플래팅,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제공하는 활기차고 가족 친화적인 시장입니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과 꽃, 식물, 장인 음식과 보존식품, 수공예품, 선물, 수집품, 중고품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헬렌스빌 쇼그라운즈에서 있습니다. 라임타임 어린이 동요 시간 안내입니다. 라임타임 어린이 동요 시간은 음악과 노래, 움직임, 스토리를 포함한 재미있는 무료 놀이 시간입니다. 도서관 직원이 진행하며 가끔 초대 작가가 진행하기도 합니다. 3살에서 5살 어린이에게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글렌이든 라이브러리에서 5월 1일, 15일,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있습니다. 코리아는 잉글리시 양국 언어로 진행되는 라임타임 어린이 동요 시간도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 동요와 스토리타임에서 음악, 이야기, 동요를 함께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5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글렌필드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